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Psalm chapter 57 verse 7 through 11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또 한 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생명의 보고를 여시사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나리시고 복 주셔서 이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참으로 힘있게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주께 다가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아십니까? 뭐가 있죠? 동굴은 뭡니까? 굴 속에 들어갔는데 길이 없어요. 막혔다는 겁니다. 근데 터널은 뭡니까? 들어갈 때는 똑같이 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앞이 막혀서 너무 어두워서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좀 어둡고 좀 두려움이 몰려와도 저 끝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분명히 출구가 나오고 새로운 세상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소망 중에 사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는 동굴 안에 갇혀서 암울하고 참으로 두렵고 절망스럽고 갑갑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비록 몰려와도 인내하고 주어진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동굴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뻥 뚫린 저 출구를 찾게 되고 새로운 세상으로 그 고생했던 값어치가 다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어지는 그런 터널을 지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찍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광야로 구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관계, 이 세 가지에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을 주신 이후에 무엇과 무엇과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도 동굴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같이 살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뚫고 터널을 지나 새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희망과 행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출애굽기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근데 이것을 택하는 것은 너희 몫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모세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까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도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더 복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는 everything is okay, 만사 okay 이게 아닙니다. 너희들 자세에 달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좋은 세 가지 것을 주었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무용지물처럼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정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참 그 사울왕이 다윗의 그 뛰어남과 용맹과 공적을 시기해서 갑자기 죽이려고 들지요. 왕인을 넘본다고 하는 대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다윗은 절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죽일 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가다가 숨어든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들었습니다. 어디에 숨어들었다고요? 굴에 숨어들었어요. 아둘람 굴, 굴이라는 겁니다. 굴은 뭡니까? 참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윗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굴 속에 갇힌 다윗,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다윗,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다윗, 그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7편이 바로 그런 아둘람굴에 갇혀있는 다윗이 쓴 시인데 전혀 그런 두려움이나 절망이 없어요. 마치 동굴에 들어갔지만 터널에 들어간 사람 같은 마음인 거예요. 비록 어렵고 힘들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분명히 나는 이 절망을 뚫고 새로운 세계로, 승리의 세계로 가리라는 것처럼 아주 미리 자기의 승리를, 하나님의 복을 자축하는, 기뻐하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이. 그런데 이 시편 57편을 이해하려면 시편 142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시편 142편도 그렇고 시편 57편도 그렇고요, 똑같이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쓴 시예요. 142편이 먼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57편이 그 다음에 이어서 쓴 시예요. 그런데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야말로 142편은 굴에 들어간 사람 같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쓴 시고요, 시편 57편은요 똑같은 굴인데 그 굴이 굴이 아니라 터널이네 하고 그걸 알아차리고 굴인 줄 알았더니, 막힌 줄 알았더니 저 끝에 뻥 뚫려 있는 출구가 있는 터널이네 하고는 야호 하고 환호를 지르며 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시편 142편 4절에서 6절, 그가 아둘람굴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 앞에 절망과 절규를 하며 외쳐부는 시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2편 4절에서 6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절망과 두려움에 쌓여서 정말 그 굴에서 울부짖는 다윗의 기도며 또한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굴 속에 있는 자예요. 앞으로 나갈래도 나갈 수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정말 굴 속에 있는 갇혀진 인생,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절망이라고 하는 굴에 갇혀있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다윗의 이 시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똑같은 아둘람 굴에서 이런 비탄의 시를 썼던 다윗이 이내 시편 57편에 가서 보면 그 완전히 그의 마음이 변한 것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진짜 알았다 이거예요.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신났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내 영광아가 뭐예요? 내 승리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승리하여 영광을 쟁취하는 자가 된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신나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 신난 내용을 막 얘기하잖아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우리 청년들 보면 아 어느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고 그만 이겼다고 여러 사람들한테 막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요 너무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랴. 내가 세계 최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 좁은 동굴에 있어서 그 좁은 생각에 갇혀서 있을 때는 두려움과 절망이었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좁은 세계에 자기를 가둬놓을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 세계 온 만물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다스리시면서 자기를 돕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몸이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온 우주에 그의 마음이 가득 찬 이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11절입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그 믿어지면서 감사했는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의 최고의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142편에는 하나님 나 죽게 됐으니 좀 살려주세요. 아무도 내 옆에 없습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건 저보다 강해요. 하나님 하나님 강하시다면서요. 날 좀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날 억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다면 얼마 있다가 그 똑같은 상황과 그 장소에서 다윗은 이렇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승리를 장담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찬양의 시로 바뀐 이 역사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동굴에 갇혀서 아무 소망이 없고 두려움과 절망에 떨던 다윗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승리를 장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이 나서 견디질 못하는 이런 어떤 믿음의 시를 승리의 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시를 이렇게 쓰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냐 하는 것이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통역하는 친구 우리 찬양이 내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했는데 잘 따라오지요? 네. 다니엘 튜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인을 조사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아마도 그 인류학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 같은데요. 한국인의 정서를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이 내는 것이 뭐냐면 한국인의 이 정서는 절망에 익숙하다였어요. 여러분 좀 기분 나쁘게 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나 우리 모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사는 모습을 한번 특히 요즘은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분이 연구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구경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앙케이트 조사도 하고 학술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나서 그분이 간단하게 결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한국인들은 절망에 익숙하다. 그리고 불편한 희망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그분이 결론을 지었어요. 세계적인 학자가 한국인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 나름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이렇게 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조금 풀어 얘기하면 에휴 나는 안 돼 내가 잘 되겠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나는 안 돼 내가 되겠어 에이 좋은 날이 오지 않을 거야. 절망에 익숙하다는 것은 뭐만 하려면 에휴 내가 되겠어 이게 절망에 익숙하다는 거고 내게 좋은 날이 오겠어 그 얘기는 뭐예요?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불편한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오지도 않을 희망을, 오지도 않을 행복을 내가 바라고 산다는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왔으면 좋겠는데 복잡한 마음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에 참 잘 빠지지 않나요, 혹시? 내가 잘 되겠어? 우리가 잘 되겠어? 우리 집이 잘 되겠어? 뭐 우리 민족이 잘 되겠어? 또 뭐 심지어 우리 교회가 잘 되겠어? 뭐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죠.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미국 대통령까지 코로나에 걸린 그런 참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요즘 뭐 털사에 뭐 뭡니까 그 폐허하지요. 아주 뭐 신이 났다고 그러는데요. 차를 댈 데가 없이 사람들이 그걸로 간대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튜드가 그렇게만 하고 끝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국인들에게 조언을 했냐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희망을 품는다는 것이 불편하다면 왜 불편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희망이, 그 행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마음만 불편할 것 아니겠는가. 그 희망을 찾아 나서라. 그 희망이 오도록 노력하라. 그 행복이 오도록 무엇 하나라도 오늘 노력하라는 그런 조언을 한국인들에게 그분이 주었습니다. 미국을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개척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저 동부에 몰려온 유럽인들이 이 서부까지 이 어려운 길들을 개척하며 오늘날의 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죠. 저 서쪽으로 이 나라를 개척하며 나가는 것이 괴롭고 힘들다고 그냥 동부에 모여 살았다면 이렇게 큰 나라가 이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개척한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어느 학자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인생의 장벽이 높다는 것은 넘어가지 마, 넌 여기까지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가를 시험하는 시험대일 뿐이다 라는 거죠.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저걸 넘어갈 거야 하는 자세가 있다면, 그런 노력이 있다면,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장벽을 넘어갈 정도로 그 기대와 노력과 용기와 그 믿음이 크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벽 때문에 못 넘어갔다고 핑계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나무가 병이 들면 잎이나 줄기나 본 나무가 병이 든 게 아니고요. 뿌리가 병이 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뿌리채 그 나무를 뽑아 좋은 땅에 심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리 가볼까 저리 가볼까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뿌리를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나무의 건강한 뿌리를 이식시켜 주었을 때, 우리 몸이 고장났을 때도 이식하면 낫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아주 건강한 것으로 접붙임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동굴에 갇혀 살는 것 같은 인생이 갑갑하고 절망스럽고 두려운 인생이 저기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니까 뛰게 되고 걷게 되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출구로 나와 내가 가고자 하던 그곳으로 정말 새로운 세계로 더 좋은 세계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려던 말씀을 미리 드린다면 요한삼서 1장 2절,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뭐함같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인생이 잘되는 것은요, 우리 동굴 같은 인생이 터널로 되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이 잘돼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영혼이 잘돼야 됩니까? 무엇이 먼저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정말로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하는 것 같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동굴 같은 세계에 사는 그런 갑갑하고 막연하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인생이 뚫려서 새로운 세계로, 그것이 터널이 되어 새로운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될 때에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삶이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아둘람굴에서 이렇게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고 승리와 영광을 올리는 시를 외쳤던 다윗의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의 영혼 관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평소에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를 성경을 통해 추적해 보면 이런 절망 속에서도 다시 소망으로 바뀌는, 동굴 같은 인생이 터널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주로 시편을 통해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그의 영혼을 어떻게 평상시에 다루어 왔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자신의 영혼을 자기가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다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뭐라고 하고 숨지셨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싸구려로 내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손에만 붙잡혀 있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제가 참 그분의 젊을 때 그분의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그분이 의학 드라마를 이렇게 봤대요. 근데 거기서 의사로 분하는 그 연기자가 그 수술할 때 막 정성을 다해서 온갖 신경을 다 곤두세워서 그 수술하는 장면을 이렇게 연출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사람이 사람의 육신을 위해서 저렇게 온갖 정성을 다하고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하고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동원해서 저 육신을 살리고자 건강하고자 정말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살면서 왜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일까? 왜 영혼을 막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 영혼이 이리 치고 저리 치이도록 내 영혼을 내버려 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보고, 쉽게 말씀해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데나 가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식당가가 있습니다. 저 70여 가에 가면 식당가가 많아요. 식당이에요. 거길 지나다 보면 대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먹고 싶다입니다. 그렇죠? 저기 백화점 70여 가지 또 있죠. 거길 지나서 백화점을 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 가면 뭐 옷가게 이런 것들이 막 있겠죠. 그럼 옷가게를 쭉 지나가다 보면 어떤 마음 우리 안에 들까요? 입고 싶다, 입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아, 그 중간에 제가 하나를 빼뜨렸네요. 그 식당가와 그 백화점 사이에 보면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전자 상가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써보고 싶다. 그래서 텔레비전, 컴퓨터, 뭐 온갖 것들 전자기기들이 있겠죠. 뭐 가면 대부분 남자들이긴 하지만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어디에 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욕구는 많이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근처에 결국 하와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선악과를 봐버립니다. 그러더니 눈이 뒤집혀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니 손을 대서 먹어버리고 남편도 먹입니다. 영혼을 관리하지 않았어요.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갔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어요. 사단이 유혹하는 소리를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입으로 죄를 짓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죄는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그 남편에게 당장에 그런 유혹이 넘어가고 역시 똑같이 따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오늘날에 이 힘들고 어렵고 죄 많고 영벌이 있는 세계로 우리가 떨어져 나와 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소중히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의 영혼을 소중히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내 영혼을? 예, 잘 아시네요. 우리가 뭐 재테크니 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요. 취미도 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 전공 또 어떤 뭐 스포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사는 집들 뭐 여러 가지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상담을 해보면 참 많은 이슈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가장 강하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내 영혼을 세상에 내어줘서는 안 돼요.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데나 가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참으로 그야말로 생명의 양식,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누리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이지만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일이고 너무나 많은 잔소리를 하는데 아이들이 안 따르니까 부모는 속이 터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러지 않으실까요? 물어보면 알기는 너무나 잘 아는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말씀 잘 배우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정한 시간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은 저기에 분명히 출구를 만들어 놓고 일로 와라, 일로 지나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그걸 보지도 못하고 나는 동굴에 있네, 나는 동굴에 있네, 아이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누구도 살려낼 수 없는데 나나 나를 힘들게 한 자나 제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저 깊은 동굴에서 끄집어내신다는 뜻이 소생시킨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어떤 뭐 과학적인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영혼을 관리할 수 없고 소생시킬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을 세상에 그 어떤 존재와 그 어떤 것이 소생시키고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이 영혼을 만드시고 있게도 하고 멸하게도 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장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 주시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영혼도 소생시켜 주시는, 살려주시는 기가 막힌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이지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속에서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러러보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붙잡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안드레가 자꾸만 묻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와, 보라, come and see라고 얘기합니다. 뭔데?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뭐라고 말했는데? 뭘 어떻게 하던데? 하도 질문을 해대니까 안드레가 와서 봐!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는 자가 하나님만을 보려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하나님만을 학수고대하는 사람이 그것을 안 해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 삶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정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동굴이냐 터널이냐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느냐 아니면 계속 죽은 것 같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의 말씀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무엇입니까? 근본이고 지식이고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칭찬하라, 감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영혼아, 너 영혼아, 남을 가리킨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지금 여기서 잘 보세요. 계속 내 영혼, 내 영혼 하고 있죠. 시편 23편 3절에도 내 영혼을, 시편 86편 4절에도 주여 내 영혼이, 시편 103편 1절에도 내 영혼아, 이거 제가 자주 인용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통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다른 존재들에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하고 다른 존재들에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 다른 사람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향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눈 팔면서 다른 데 보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라봐야 할 진실된 본질,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완전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역사를 송축하면서 시작해야 모든 게 제대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단추를,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누구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은 게 아니시잖아요. 내게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내게 영생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비록 현재 어렵고 힘들고 동굴에 갇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구원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나를 저 하늘나라로 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도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은 똑같은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모든 삶을 판단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실패자가 아니고요. 억울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내려치는 망치와도 같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내는 든든한 새와도 같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단장의 현실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도록 우리 영혼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을 딱 잡아서 내 영혼아 어디 보고 있니? 왜 문제를 보고 있니? 불평을 보고 있니? 실패를 보고 있니? 억울함을 바라보고 있니? 왜 미움을 바라보고 있니? 어느 신학자가 그랬죠. 미움과 분노와 절망은 사단의 먹이라고. 그걸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이러면 사단이 우리 안에서 커갑니다. 그거 먹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여호와를 먼저 송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구원과 사랑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찬양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은 강을 건너다가 배에 불이 나서 자신의 아내와 딸을 다 잃어버린 한 찬양 시인이 일주기가 되어 그 강 위에 배를 타고 가서 지은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어떻게 1년 전에 자기 아내와 딸들을 불길의 화마 속에 강 한복판에서 잃어버린 자가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양을 그 강 위에서 1년 만에 지어 부를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그를 그렇게 회복하고 인류가 정말 감화 감동에 젖어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지어 부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불타 그 순간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늘나라에 있으며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 거죠. 죽었다, 못 본다, 아프게 죽었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다윗은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눈을 뜨면 자기는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잠 한번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 산 꼭대기로 바다 끝으로 땅굴 속으로 도망가는 인생이지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인생이 이게 뭐 이따위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입을 꽉 다물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인생이 제대로 자리 잡혀가게 함으로 동굴 같은 인생이 터널같이 뚫려버리는 은혜를 입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시편 116편 7절에 내 영혼아 시편 107편 9절 죄송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심이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시편 116편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 내 영혼이 불안함으로 막 가려고 할 때 내 영혼아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평안함이야.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기를 원하셔. 내 영혼아 어디로 가려고 그래. 우리 교인들 중에 가끔 교통사고가 나면 급하셔서 저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보험은 있으세요? 아유 그럼요 목사님 보험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럼 됐습니다. 물론 어디 다치셨냐 안 다치셨냐 이런 건 먼저 물어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안전장치를 하나 해놓고 나면 어떤 일이 나도 우리가 좀 덜 불안해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보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보험은 들어놓으셨습니까?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건강보험, 수많은 보험을 들어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척 도움이 됩니다. 어려울 때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안심하게 합니다.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의 우리 나라고 하는 본질, 그 영혼에 대한 보험은 들어놓으셨습니까? 완벽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신 말씀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시고 투자하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전부를 거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걸맞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시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동굴같이 느껴졌어도 터널같이 뚫려지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나긴 광야를 뚫고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놀라운 신분이 참으로 저들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삼서 1장 2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하여 무척이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인 영혼을 위하여는 우리가 너무나 방만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부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더욱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구원자 되심이, 아버지 되심이 변치 않는 사실을 먼저 찬양하며 생을 바라보는 그런 영혼을 주께 맡긴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과 예배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통하여 동굴 같은 삶이 터널처럼 뚫려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과 예배와 이 새로운 신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 관리가 되어 언제나 어디서나 브레이크드루 뚫고 지나가며 새로운 시대로 세계로 들어가는 정말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역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이제는 영혼을 주께 맡겨오고 그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동굴 같은 세상이 터널처럼 뚫려버리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외와 주님 앞에 정성과 사랑을 다해 10의 일과 주정과 감사와 성교와 건축과 각종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